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코트라가 14일 오늘 발표한 2021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요. 유엔의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17.3% 줄어들어서 7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축소됐지만 중국이 북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가 돼서요. 중국 편중 현상은 더 심화됐다고 하네요. 무역 적자는 5억 4,9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7% 감소해서 무역 수지 자체는 다소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코트라 관계자는요. 북한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경계해서 국경 봉쇄를 단행하면서 대외무역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유엔의 대북 제재로 거의 중국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렇게 대외무역마저 감소하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더 많은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또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혁명적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뭐 혁명이라는 말 좋아하는 북한 당국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국민을 위한 혁명 아닐까 싶은데요. 주민 통제와 대외 도발로 말로만 공허한 혁명을 외칠 게 아니라요. 이런 실질적인 혁명 실행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격주로 보내드리는 양정화 기자의 신문 몰아보기 코너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순위 뉴스 7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제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266달러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차 확진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500명대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56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딴 포구에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계속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는 현지 시간 12일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근거로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5월부터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5일자 위성사진에 영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인 방사화학실험실 부속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이로 인한 그림자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DPR 정부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이날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PR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민중 시위로 사임을 선언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스리랑카 대통령 부부가 군용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나 말디브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고바타야 대통령과 영부인, 경호원 한 명이 군용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자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인근 공군기지에 피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5월에 8.6%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뉴스체크 시간 오늘 찾아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자, 북한은 이 새로운 임무를 두고도 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새로 임명됐는데 이 경과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8일에 유엔인권이사회 제50차 정기이사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페루 교황청립 카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에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네.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식 임명을 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2016년에 임명돼서 6년간 활동을 했던 토마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후임인데요. 임기는 8월부터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토마스 퀸타나 특별보고관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북한이 좀 비판도 했었는데 이 살몬 보고관 같은 경우도 뭐 이 관련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황청립 카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고요. 그러니까 네. 법률 전문가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정 실무 그룹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면 신소를 하게 되면 이걸 심사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이번에 이제 이거를 그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한 건데 예. 살몬 보고관이 이제 4월에 제출한 지원서에서 자신의 학계에서의 경험 그리고 유엔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킨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지금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늘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유엔 특별 보고관을 네. 인정을 하지 않아서 원래는 현장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못 하기 때문에 북한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북한 관련 자료가 제일 많은 네. 곳 그리고 탈북민이 3만 4천여 명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을 자주 방문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 협조가 중요한데 한국 그 외교부에서 9일 신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한국 정부는 이 살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자, 북한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네요.
공식 발표한 예. 건 아니고요.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그 개인 이름의 글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단체가 뭐 실제로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인권연구협회 실장 김일철 예. 명의로 글 제목이 이제 한시바삐 폐지되어야 할 나라별 특별 보고자 제도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조선인권 상황 특별 보고자, 그러니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식 표현인데 이 자리에 누가 올라 앉든 우리는 그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다.
네.
부정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일철 실장은 역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들이 북한의 영상을 깎아내렸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해보려는 흉심을 가진 적대 세력의 정치적 모략 도구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왜곡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북한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인권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혹시 유엔에서 임명한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뭐 어떤 뜻인가요?
뭐 그렇죠. 네. 인권 문제도 없는데 무슨 별도의 인권 보고관을 우리한테 둬서 네. 자꾸 없는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냐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뭐 국제사회에 좀 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이 특별보고관에 북한 방문을 허용해서
그러니까요.
보여줘라.
예.
그러면 증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데 북한이 아예 이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을 방문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래서 현장 방문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상황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결국 그 이제 이 조사는
네.
인권 피해를 입고 탈북한 사람들 그리고 목격한 분들이 이제 밖에 나와 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간접 조사를 해서 신임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 실태를 계속 유엔에 보고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그런 도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 인권 단체들이나 전문가들 신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바라는 사항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동안 이제 유엔 총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예.
그리고 또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라는 국제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네.
이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조사 활동을 신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북한 인권 단체들에서는 코로나19로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네,
이걸 그렇죠. 지금 조사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의 보건관은 정치범 수용소가 현재 북한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계속 주시하고 조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뭐 기대와 또 북한의 비판을 받고 지금 셀몬 신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게 될까요?
네, 이제 이거는 그 셀몬 보고관이
네.
지난 4월에 제출한 지원서 내용을 좀 보면 대략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둘지
네.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동시에 또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계속 그 개발을 하겠다.
네.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지금도 이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부정하고 있지만요.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셀몬 보고관과 협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좀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요? 자, 뉴스체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음원 강자 가수 중 한 분입니다. 올해 4월에 발표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 경서 씨의 나의 X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기사들 중에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기사를 골라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신문 몰아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기사 내용은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지니야.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예요. 중앙일보 7월 12일자 기사. 신규 확진자 또 더블링. 위중증 사망자도 다시 증가세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확산세로 전환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수준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격리 의무를 연장하는 내용 등의 방역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네. 아, 걱정스러운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우선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93명으로 지난 4일 6,249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2주 전인 지난달 27일보다는 4배나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8명 발생했는데 이달 들어 줄곧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사망자 수가 최근 닷새 동안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0명에서 6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날은 71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10만 명 아래로 나오던 재택 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0만 8,022명을 기록했고요.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또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 효과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끝나가나 싶더니 코로나19 재유행,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앞서 한국 정부는 재유행 시 올 여름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확산 속도가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 의료 전문가는 지금 속도라면 7월 말에서 8월 초쯤엔 하루 1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네. 예측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걸 지켜보는 정부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또 어떤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일 저녁에 처음 열렸는데요. 최근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방역 대책 등이 논의가 됐고요. 이후 13일에는 정부의 공식 대응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왁진을 맞는 걸 들고 나왔네요.
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네.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 저하자였는데 여기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예.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내놓은 가장 이제 첫 정책이 4차 백신, 그러니까 왁진 접종 대상자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밖에 대응책은 혹시 나올까요?
네, 의료체계도 다시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중증 입원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한 겁니다. 또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간 만개소를 현재의 6,000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의무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네. 확진이 되면은 이게 7일인데 이거를 유지하되 이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이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을 동시에 했는데요.
네.
이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면서 이를 좀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소식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손해볼 예정이라고요?
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환자 본인이 내어야 합니다.
원래 무료였던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예. 2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회 대면 진료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초진, 그러니까 첫 진료 시에는 한 6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한 4달러 정도 책정이 되게 됩니다.
네.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도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전까지 확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료 상담을 받았을 때도 이제 진료와 약 배달이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이것 역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전체 약값의 30%도 환자가 내야 하는데요. 다만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코로나 치료제 또 주사제 등은 계속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 입원 치료를 받을 때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이게 전 환자를 대상으로
네.
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날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만을 추려서 주게 되는 조치도 취해지게 됩니다.
네, 자, 이 기사에 대한 양정화 기자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네. 끝이 보일 것만 같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이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 앞에서 걱정이 앞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왁진 접종을 통한 예방, 또 방역수칙 준수, 체계적인 의료체계 구축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차분히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좀 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북한의 경우를 좀 얘기해 보면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한국의 사례처럼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네.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 다시 불러볼게요. 지니야.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지니예요. 조선일보 7월 10일자 기사. 열기가 못 빠져나간다. 낮 폭염 없는 열대야 20년 새 67% 늘어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였는데 새벽 최저 기온은 25도. 최근 이른바 폭염 없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관측사상 처음 6월 열대야가 출몰하더니 상식을 깨는 여름 이상 날씨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열대야는 보통 낮에 폭염을 겪은 뒤 밤사이 기온도 25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내에선 주로 7월에서 8월 관측이 되는데 올해는 서울이 기록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를 겪는 등 초여름부터 더워서 못 자겠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도시화와 지구온난화, 복합 여파가 빚은 기상이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열대야. 올해는 예년보다 좀 일찍 시작됐다 생각했었는데 이 현상도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좀 섬뜩한 기사네요.
네,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차동현 교수 연구팀이
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일최저기온 관측 자료를 토대로 국내 열대야 발생 배경과 변화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중 무더위가 수십 년째 심해지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은 열대야 빈도, 강도, 기간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더 진행된 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열대야가 심해졌다는 뜻이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날 폭염을 동반하지 않은 열대야가 1979년에서 99년 총 80일에서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134일로 67.5%나 늘었습니다.
와, 폭염을 동반하지 않은 열대야가 있다. 이거 저도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현상인데 올해도 근데 이게 이미 여러 번 나타났다고요?
네, 그동안은 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이 발생하면 그 열기가 밤중에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아서 발생하는 게 열대야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열대야가 바로 폭염 때문에 생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염을 겪지 않았는데도 열대야가 점점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첫 6월 열대야가 발생했던 지난달 26일 낮 최고 기온은 28.1도로 다음날 새벽 4시 54분 최저 기온 25.4도와 비교했을 때 2.7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낮 더위가 큰 오르내림 없이 밤에도 이어진 셈인 건데 이날 열대야가 발생한 수원은 일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차이가 4.5도에 불과했고요. 원주나 보령, 홍성, 목포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뭐 기상기변 때문이다, 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폭염 없는 열대야의 원인으로는 먼저 구름,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열섬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구름이 많아지면은 밤 사이에 지표면의 열이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공급하게 됩니다.
네.
또 도심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은 열을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방출을 하니까 더위를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폭염 없는 열대야의 주범으로 꼽히는 구름 역시 지구 온난화 여파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구름이요?
네. 이 구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종의 이불 효과를 내면서 낮에는 햇볕을 가려서 폭염을 막고 반대로 밤에는 열이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서 열대야를 촉발시킵니다.
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 위 대기 중 수증기 양도 늘어서 구름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저희가 실제로 느끼긴 좀 어려울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서해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68년 14.4도에서 2020년 15.3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도권에 전날 폭염을 동반하지 않은 열대야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 지역 상공에 평균적으로 구름량이 많았다고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뭐 더우면 옷을 벗고 뭐 이불을 벗는 것처럼 구름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많아지니까 열이 대기권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열대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거네요.
네, 저도 굉장히 신기한 이론이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올해는 입김을 불어넣듯 덥고 습한 열풍을 공급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초여름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때이른 열대야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도 그러면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한국은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위가 서서히 시작이 되다가 한여름이 되면 한반도 전체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곤 하지만 최근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부근으로 접근을 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도 빨라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서울, 수원 등에서는 6월 열대야가 나타난 거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6월 일 최저기온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역사상 가장 무더운 6월 밤을 저희가 함께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셈이네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수도권의 도시화 역시 열섬 효과를 유발해서 열대야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열대야가 나타나면은 이 급격한 체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카페인이 들어간 찬 음료, 뭐 커피, 그리고 덥다고 뭐 찬 맥주나 예, 주류를 드시는 예. 것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쓸 때는 건강을 위한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에서 28도를 되도록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네.
바깥 기온이 더 오를 경우에도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양정아 기자의 한 줄 평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네, 열대야 정말 이름만 들어도 반갑지 않은 여름철의 불청객입니다.
정말 멀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밤잠을 설칠 일이 좀 많았는데 이게 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밤새 에어컨, 그러니까 냉풍기를 껐다 켰다 하느라고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아요. 저처럼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켜놓는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까지 걸리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걸렸었죠.
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선 좀 너무 배부른 소리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냉방 용품 이런 기기도 부족하지만 전기 사정이 우선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 더위를 이겨낼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걱정이 드네요. 이 한낮에 폭염도 위험하지만 이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폭염이나 열대야 둘 다 네. 모두 다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열대야 현상까지 뉴스 살펴봤는데 사실 남한이나 북한 모두에 해당되는 뉴스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문 몰아보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JK 김동욱 씨가 2002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위기의 남자라는 드라마의 OST로 쓰인 곡이죠. 미련한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 소형 마을들의 예금 인출 중단 사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소형 마을 은행들의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예금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또 정체불명 사람들이 시위대 강제 해산을 시도하기도 하고 유혈 충돌 사태까지 일어났기도 했다는데 와, 이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사건은 지난 4월에 시작됐습니다.
네.
허난성 정저우시 일대에 여러 중소 마을은행들의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문제가 된 곳은 위저우 마을은행, 상차이 후이민 마을은행, 쩌쩡 황화이 마을은행, 카이펑신 둥팡 마을은행 등이었는데요. 피해 고객들은 대체로 해당 은행 소재지 주민들이 아니고요. 손전화 통보문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은행의 고금리를 조건으로 예금을 맡긴 이들로 중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네.
이들은 피해 규모가 4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허난성 일대 마을은행에서 시작이 된 건데 피해자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피해액도 정말 엄청난데 현재 피의자가 그럼 잡혔나요?
네, 중국 공안 당국은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해당 은행들의 실 소유주를 체포했습니다.
네.
2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시창시 공안국은 일부 마을은행을 이용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리모 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일부 관련 자금과 자산을 압류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허난성 은행보험감독관리국과 금융감독국도 공안당국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위저우 마을은행 등 여러 마을은행의 온라인 영업 시스템이 리 씨가 실소유주인 신차이프 그룹에 이용돼서 범죄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을은행 실소유주가 은행업을 앞세워서 10년 넘게 범죄를 저질러온 사람이다.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지금 뭐 신차이프 그룹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신차이프 그룹이라는 건 어떤 회사고 또 범죄에 어떻게 악용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신차이프 그룹 아직 정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네, 피의자 리모 씨가 은행 내부자들과 결탁해 인터넷 공간에서 이들 은행 이름을 내걸고 독자적으로 불법 수신행위, 그러니까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다가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금리를 내세워서 일단 예금주들을 모으고 그 돈을 가로채버렸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데요. 자, 근데 사건은 4월에 일어났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 이번 허난성의 일부 중소마을은행들의 예금 인출 중단 사건은 네. 중국 금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금 인출 민원을 제기한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동이 금지되는 적색으로 바뀌는 이런 부당한 일이 잇따라 벌어진 건데요. 최근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네. 급속히 이 사건이 중국 전역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코드라는 게 뭔가요?
네,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예. 지능형 손전화 응용 프로그램으로 건강코드를 만들어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코드가 녹색이 아닌 적색으로 바뀌면 예. 공공장소 출입부터 대중교통 탑승까지 허용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데요. 손전화 통보문 프로그램 위챗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이 예금주들이 허난성에 있는 문제 은행들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건강코드에 손을 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일부 예금주들은 타지에서 은행이 있는 정저우를 방문했다가 건강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격리 호텔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건강코드를 조작했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하게 되는데 설마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예. 대중의 분노가 확산되자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시 당국은 지난 17일 규정을 어기고 건강코드를 함부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문책에 착수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예금주 대상 건강코드 조작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아, 이게 건강코드가 조작이 됐다면 정저우시 당국과 결국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또 부패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예금 반환해라 이렇게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11일 허난성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 사태 피해자들은 전날 인민은행 정저우 지행 건물 앞에 모여서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이날 중국 전역에서 모인 피해 예금주가 2천에서 3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민은행 정문 앞 계단에 집결한 시위대는 허난성 정부의 부패, 폭력에 반대한다. 40만 예금주의 중국몽이 허난에서 무너졌다.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채 네. 예금을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유혈 충돌이 또 일어났다고요.
네, 공안들이 대거 현장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네. 예금주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이들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등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공안과 함께 대우를 지어서 현장에 도착했고요. 네. 이들이 시위대와 충돌하는 동안 공안은 멀리 떨어진 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모습이 또 현장 영상에 담겨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중국 인터넷 사회관계망 웨이보에서는 이번 시위가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게 이런 검색어가 아예 삭제가 돼서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네, 사고 자체도 좀 황당한 사고인데다가 지금 결국에는 또 이 자체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중국 당국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쉬하고 덮을 게 아니라요. 좀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국이 또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허난성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 사태 들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보세요. 자,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반려동물과 주인은 서로를 이해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주인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이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부모들이 10대 자녀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수치보다 높았죠. 그만큼 반려동물과 주인은요,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에게 이런 유대감이 더 크게 드러나죠. 실제로 반려동물들은요, 몸의 언어를 읽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보고 슬픔, 행복, 분노와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소리와 행동이 연관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소통하는 법도 배우는데, 만약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워서 여러 번 산책을 하면요, 곧 목줄을 찾는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신나서 꼬리를 흔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곧 있으면 산책을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또 동물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인간처럼 뭐 성대가 없어서 말을 진짜로 할 수는 없지만요.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새는 지적입니다. 자, 우리도 이들이 내는 소리와 움직임을 보고, 아, 반려동물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죠. 말은 통하지 않지만요, 서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15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2도, 해산 16도, 강계청진 19도, 함흥 20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원산 21도, 평양 2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1도, 청진 23도, 해산 26도, 강계 27도, 함흥 28도, 원산 29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3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8% 상승한 배럴당 $9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735.5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19.1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73.86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사람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는 참 똑똑한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똑똑한 동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돌고래입니다. 얼마 전 오스트랄리아 호주의 한 해안가를 빙빙 돌며 이상하게 계속 배회하는 엄마 돌고래와 아기 돌고래가 있었대요. 사람들은 이런 행동하는 돌고래들을 유심히 지켜보다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기 돌고래가 길고 긴 낚싯줄에 걸려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그 낚싯줄을 못 빼주니까 엄마 돌고래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 주위 빙빙 돌면서 도움 청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얼른 구조대를 동원해서 아기 돌고래에 걸린 그 커다란 낚싯줄을 빼주고요. 피나는 상처도 치료해줬대요. 여기에 엄마 돌고래는 크게 기쁨과 감사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네요. 인사까지 이렇게 하고 아기 돌고래와 함께 다시 먼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돌고래가 엄청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참 대단하네요. 돌고래의 모성애와 똑똑함에 감탄도 하게 되지만 사실 좀 화도 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바다에 버리는 낚싯줄이나 그물 같은 것에 걸려서 사망하는 돌고래 수 해마다요 거의 3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자, 엄마 돌고래 기지로 구조받은 아기 돌고래는 사실 운이 좋았던 거죠.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도 다뤘었지만요. 이렇게 환경 파괴하는 행동은 우리가 멈춰야 지구가 살고 지구의 소중한 생명체들도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선물은요. 2013년에 데뷔한 독특한 목소리의 가수 김혜림 씨의 노래입니다. 데뷔한 해에 발표한 노래 레인 들으면서 순서 마칠 텐데요. 한국은 오늘은 그래도 비가 소강 상태였습니다. 어제는 폭우가 내려서 비 피해들이 좀 있었고요. 한국도 북한도 비 피해 입지 말고요. 낭만적인 비만 내리길 바라면서 노래 들어보시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